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내 증인이 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효과적인 봉사를 하며 예수 증인으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데 쓰임받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부활절, 성탄절과 함께 부활절, 성탄절과 함께 교회의 3대 절기에 해당하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 기독교의 성령 강림절은 유대교의 오순절과 같은 날입니다. 유대교의 펜테코스트, 오순절은 주로 보리 농사에서 얻은 첫 곡식을 갖고 드리는 일종의 맥추 감사절인데, 무교절 다음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오순절입니다. 또한 오순절은 무교절 후 일곱 번째 안식일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칠칠절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이제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날 주를 믿는 사람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절로부터 50일째 되는 오늘을 우리는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보통 교회 절기에서 성령 강림절은 교인들에게 부활절과 성탄절에 비해서 잘 잊혀지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절은 조금도 의심할 여지 없이 부활절, 성탄절의 의미만큼이나 우리에게 소중한 절기입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기억해야 될 날인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다시 한번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오직 성령, 권능, 땅끝,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단어들을 주목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에 정말 예수님께 주옥 같은 많은 소중한 말씀들을 듣게 됩니다.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부터 원수도 사랑하고 그리고 또 온유하고 겸손하라는 말씀, 그리고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라고 하는 그런 귀한 말씀들을 듣죠. 그런데 수많은 좋은 말씀을 듣는다고 그 말씀대로 사람이 착하고 아름답게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수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듣기엔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나를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주 통 크게 원한을 풀고 나를 사랑해주면 정말로 땡큐이지요. 그러나 내가 원수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나를 괴롭힌 원수라는 사람이 뭡니까? 대적 가운데서도 진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가리킬 때 우리가 원수라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나를 갖다가 정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그 괴롭힌 원수, 그 원수를 보면 보자마자 그냥 분노로 인해서 속이 뒤집히고 혈압이 오르고 식은땀 나고 가만히 쳐다보기도 힘든데, 그런 원수를 먹이고 마시우고 그리고 사랑하는 것은 말은 좋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수 사랑을 실천할 파워, 힘이 없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예수님의 말씀도 듣기엔 너무 좋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마귀 권세 다 이기고요, 시험을 이깁니다. 그러나 실제로 깨어 일어나 기도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해 달라고 세 번씩이나 요청을 했지요. 저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기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했어요. 기도하고 싶어도 깨어 기도할 파워, 힘이 없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께 노상 우리들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공부하라는 말이 있지요. 학생들은 늘 지금 공부하면 미래가 달라지고 좋아지고 좋은 직장, 돈 벌고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등등의 진짜 좋은 격려의 말씀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 얘기만 가지고 생각해보자면 진짜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학생이 또 공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는 밀려오는 졸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놀러가자는 친구의 유혹을 물리치기 어려워요. 말은 다 좋은데 그 말대로 실천할 파워, 힘이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악해서도 죄를 짓지만 약해서도 죄를 짓습니다. 사흘 굶으면 담을 뛰어넘지 못할 사람이 없다고요. 인간의 몸은 참 약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런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고백합니다. 저는요, 자기 얘기이기도 하지요. 저는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아요. 도리어 원치 않은 악을 행합니다. 늘 죄의 법에 사로잡혀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오 통제라, 저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저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탄식했어요. 우리는 선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 아는 대로 행할 파워,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나온 최후의 만찬에서요, 바로 그 밤에 제자들이 다 예수님과 같이 밥 먹는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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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를 버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가 베드로가 나셨지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른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했다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붙들려 가실 때 성경은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말씀했습니다. 한 청년은 배 호디브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저주하고 맹세하여 부인했습니다. 분명 베드로가 뭐 가룟 유다처럼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이 당이라 정죄되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 앞에 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예수님을 강력 부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악해서도 죄를 짓지만 약해서도 죄를 짓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원하는 바 선을 행할 파워, 능력이 없습니다. 알고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이 다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죽어서 만사 휴유 모든 일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웬걸 예수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완전히 돌아가셨는데 살아나신 거예요. 제자들은 모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도마는 눈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못자국 난 손과 발을 갖다 꼼꼼히 다 만져보고 그러고 나서 고백합니다. 예수님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저들이 행동해야 됐을까요? 이제 모두 다 같이 산 위에 올라서 담대히 예수님의 부활을 온 땅에, 온 세상에, 천하에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저들은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나서도 역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 40일간, 그러니까 뭐 주님하고 이제 부활하셨어, 만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예수님의 부활로, 부활의 증인으로 온전히 살지 못했어요. 오히려 베드로는 다른 몇몇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가버렸습니다. 사람은 진리를 듣고 배우고 깨달으면 무슨 변한다 생각하지만 그건 또 우리들 생각이죠.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르다. 그건 네 생각이라고 정말. 우리가 생각이 아무리 좋은 고상한 생각을 한다라도 그대로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살아가는 건 진리를 배웠다고 해서 진리에 따라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갈 파워,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님 따라서 친구 따라서 혹은 자유로요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평생 다니고 예배 참석하고 찬양 부르고 말씀 듣고 생각할 때 가끔씩 기도하고 규모까지 고해 봉사했다고 해서 원수도 사랑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땅끝까지 예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요. 얼추 경건한 모양은, 경건의 모양은 갖출 수 있습니다. 예, 경건한 모양은 조우도 있고 대충 흉내는 내지요. 그러나 경건의 파워는, 능력은 가질 수 없어요. 우리는 경건을 살아낼 힘이 없습니다. 힘이. 그리고 내 자신도 이렇게 제대로 살아가지를 못하는데 남을 돕고 구원하는 것은 더더욱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귀신 들려 고통하는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외로운 자, 슬픈 자, 죄 많은 자, 억눌린 자, 포로된 자, 그리고 매 맞고 죽은 사람, 목이 눌려서 죽은 사람, 불쌍한 자, 온 세상 천지에 불쌍한 옷이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붙들어 구원할 파워,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무엇이 옳은지 선한지 알아도 그 지식을 살아낼 파워, 힘이 우리에겐 없어요. 저와 여러분 모든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힘이 없다는 겁니다. 힘이 알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죄와 악을 이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의 빛과 소금된 사명을 감당할 파워,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증인으로 살고 싶지만 예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파워,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요,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출애굽 시절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파워가 없다는 걸 주님은 너무 잘 아세요. 그 율법은 죄를 깨달을 뿐이지 그 율법을 지켜 행할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을 주님이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하셨습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연약한 인생을 해방시킨다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이루어지는 이 구원의 역사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신 성령 없이 그 누구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고 성경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됩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집니다. 이 예수님의 증인, 참된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 본문에서요, 우리는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되라와 되리라는 이 한 글자 차이지만 그 의미는 가히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되라고 명하셨다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은 우리가 힘들게 노력해서 이루어야 될 어떤 목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정말 몇 사람이나 예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노력해서 살아간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증인으로 사는 삶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파워, 권능을 받고 반능을 받게 될 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결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저절로. 야, 이게 진짜 엄청난 말씀이에요. 공생애 기간에 예수님은 성령님이 이제 이런 내용을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이미. 근데 우리가 깨닫지를 못했을 뿐이죠. 공생애 기간에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뭐 적을 필요가 없고 암기할 필요가 없고 뭐 문설주에다가 해놓을 필요가 없고 액자 만들어 걸어놓을 필요가 없고, 이건 진짜 놀라운 말씀, 믿을 수가 없는 꿈만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할, 내가 너에게 한 모든 얘기가 성령이 오시면 너로 하여금 생각나게 할 거다. 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과거에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적혀 예수님이 가라사대가 다 적혀 있잖아요. 어떻게 아실까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억력이 다들 좋았나요? 그런데 그 말씀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놀랍게도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서 살아나오게 됩니다. 성령 이전에 예수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귀로만 들렸었어요. 아시죠? 귀로만 들렸어요. 귀로만 들린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 우리 심령의 열매 맺지를 못했습니다. 들었는데도 실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 이전에는 뭐가 고민이냐 하면 귀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심령이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나 성령이 나면 주의 말씀에 매우 신비롭게도 마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듯이 우리 심령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죽어버린 양심이 살아나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심령으로부터 새로워져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멀리하게 됩니다.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저절로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언젠가 교회 다니시는 분이에요. 저를 찾아와 상담했어요. 담배를 끊지 못해서 고민이 크다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담배를 끊을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담배는 끊는 것이 아니라 끊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조언을 해드렸어요. 사실 담배 피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에게 담배를 끊으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을 중단하기는 엄청 어려워요. 이건 진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담배 피는 것이 싫어진다면, 그 냄새가 역겨워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역겨운 걸 돕내면서 하겠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이전에 좋던 거 이제는 값없이 느껴지고요, 담배 연기가 싫어집니다. 그렇게 신앙인에게 담배는 끊는 것이 아니고요, 저절로 끊어집니다. 저절로 끊어져요. 여기서 할 얘기 되게 많지만 이 정도만 할게요. 성령이 임하면 끊어지는 것이지 끊는 게 아니에요. 절대 못 끊어요. 좋아하는 걸 어떻게 끊습니까? 우리가 허구한 날 죄짓고요, 하나님의 마음 아프게 하고 또 가서 죄짓고 I'm sorry 하고 또 가서 죄짓고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뭔지를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죄짓기를 좋아해서 그래요. 죄짓는 걸 밥 먹는 것만큼 좋아하거든요. 선하고 의로운 말보다 하는 것보다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남 마음에 상처 주고 조롱하고 희롱하는 누추하고 더러운 농담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노상말로 죄짓는 것이요, 세상 쾌락과 자랑을 좋아하기 때문에 행동으로 죄짓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에게 험담하는 것이 정말 죽는 것보다도 싫고 세상 쾌락이 모두 역겹게만 느껴진다면 누가 그런 말과 행동을 계속해서 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말하려면 막 토할 것 같아. 그럼 하겠냐고요? 그런 말을, 그런 행동을. 좋아하는 죄를, 그토록 좋아하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 죄 안 지는 삶이 너무 힘들어요. 이것을 가르켜 성경에서는 율법적인 신앙인,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들어.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고 뭐 모이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들어 다. 이게 뭐냐 하면 이게 그냥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얼마나 힘드냐고 도대체. 내가 좋아하는 게 수없이 많은데 내가 예배 별로 안 좋아해 나. 그러니까 이걸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냐고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죄 짓는 것이 더럽고 역하게만 느껴진다면 뭐 죄만 지르면 두드러기가 나. 아마 토악질이 나고 그러면 죄 짓고 살라고 해도 살 수 없을 겁니다. 이게 성령에 속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죄 안 지는 것이 하나도 어렵지 않음. 그러므로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억지로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해서 죄 안 짓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오직 주의 은혜로 저절로 죄 짓지 않게 되는 겁니다.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면 자연히 우리 인격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성경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저절로 맺히는 열매라고 얘기했어요. 왜 성령이 열매라고 했을까요? 열매는 뭡니까? 그냥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저절로 맺히는 게 열매예요. 뭐 노력을 해서 맺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열매라고 표현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면 얼마나 노력해야지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될 것 같으면 불가능해. 처음부터 포기하는 게 좋을걸요? 근데 예수님에게 붙어만 있으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붙어만 있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아 이게 열매가 맺힌다 그 얘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모습은 억지로 노력해서 얻어진다기보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저절로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이웃사랑을 제대로 또한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각종 은사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봉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처럼 하게 될 때 진짜 봉사 힘듭니다, 여러분. 뭐든지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왜 나만 시키냐 맨날 이런 얘기 나오고 뭐든지 힘들어. 아 이게 뭐 지난번 부엌 봉사인데 우리 또 돌아옵니다. 뭐 맨날 이래 또 돌아오는 매일 같이 하는 것 같아요. 나만. 예.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은사를 사용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헌신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변화되어집니다.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신 거 아시죠? 우리가 형제 사랑을 실천할 때 필요한 모든 내용이 그 은사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방언, 통역, 예언, 지혜, 지식, 영분별, 기적, 행함, 믿음, 치유, 다스림, 긍휼, 뭐 전도, 목사, 교사 등등 수많은 은사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셔서 봉사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돕습니다. 그리고 봉사의 목적은 우리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예수 복음을 증거하게 합니다. 보통의 경우에요 교인들은 복음 전하는 것을 무척 어렵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복음 전하는 것 쉬우십니까? 상대에게 거절당하는 두려움이 있고요 또한 요즘은 다소 공격적인 전도와 선교에 대한 거부감도 있고요 나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어떤 시대적인 분위기도 요즘은 있어요.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예수 중에 된 삶을 세상 속에서 제대로 살아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쉬웠던 때는 지난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돌아볼 때 거의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성경시대의 성도들은 예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공적 예배는 당연히 법에 의해서 금지되어졌었고요 법에 의해서 금지되어졌었고요 저들은 어두컴컴한 지하동굴 카타콤에 들어가 몰래 예배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핍박을 받게 되면 저들은 핍박받는 것을 오히려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당하는 그 핍박을요. 감사기도를 올렸어요. 예수 부활을 목격하고도 죽음을 두려워했던 제자들과 성도들이 정말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일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세 번씩이나 저주하고 맹세해서 부인했던 그 똑같은 사람이 그냥 불과 50일을 지난 사이에 갑자기 변한 거예요. 갑자기 돌변해서 모든 목숨을 내놓고 그 12사람이 다 아니 플러스에서 120문도가 다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 일은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오직 성령의 능력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물은 온도에 따라서 존재 양식이 달라진다고 하지요. 영하에서는 고체입니다. 그렇죠? 얼음이죠. 그리고 영상에서는 액체가 되고 그리고 100도 이상에서는 기체, 수증기로 날아갑니다. 성령이 불이 없는 사람은 마치 얼음 땡과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도 하지 않습니다. 얼음 땡이에요. 입이 다 얼음입니다. 절대 북극신자라고 하나요? 아무 소리도 안 나와요. 늘 머무는 것도 얼음은 고체는 한 장소에 머물잖아요. 흐르지 않습니까? 머무는 장소도 거기에서 그냥 뭐 꿀단지가 거기에 숨어져 있는지 집, 학교, 직장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예루살렘이 그냥. 살아나서 죽을 때까지 예루살렘. 근데 성령의 불이 임하기 시작하면 얼음 같은 신앙생활이 녹아 액체가 됩니다. 흐르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게 되어 베들레헴, 갈릴리, 이두레, 베레아 그리고 시돈과 투로 지방 그냥 막 흐르기 시작 이곳저곳 뉴욕, 버지니아, 보스턴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더욱 성령의 불로 인해서 뜨거워지게 되면 기체가 돼서 날아다니기 시작합니다. 5대왕 6대조로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면서 장단기 선교사 예수 증인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 삶과 인격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죄와 악함을 싫어하게 되고 저절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이 좋아요. 그냥 생각만 해도 좋아요. 찬송하는 시간이 좋고 좋아요. 그냥 오직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은사들을 힘입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효과적인 봉사를 하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되라가 아니고요, 저절로 되리라, 그 삶을 누리게 돼요.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싫어하는 죄와 악함을 심령으로부터 싫어하고 미워하여 저절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 새 생명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의 은사들을 힘입어서 이웃사랑을 효과적으로 실천하여 세상에서 우리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예수 증인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오순절날에 성령 강림절이 된 것은 우연이라기보다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랍비들은 오순절날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신 날로도 기념하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을 받은 날로도 기념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새겨주신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 심령에 부어주신 겁니다. 성령님을 우리 심령에 부어주셔서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 삶 속에 다 이루셨습니다. 이루십니다. 율법의 요구인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믿는 자들의 삶 속에 성령 충만으로 이루시고 예수 증인 복음의 일꾼으로 땅끝까지 쓰임받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그런 명령이 아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예언이요 또한 약속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신약인가요? 새로운 약속? 구약에 비해서 이게 신약 새로운 약속이 내 증인이 되리라. 되라와 되리라는 글자 하나 차이지만 그 의미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되라고 하면 예수 증인된 삶은 우리가 힘들게 노력해서 이루어야 될 목표가 됩니다. 그럼 누가 잘하나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그 목표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증인으로 사는 삶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파워를 받게 될 때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얻어지는 구원의 선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되어진다는 말씀 저절로요. 그러므로 술, 담배는 내가 끊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끊어지는 겁니다. 죄와 악함은 내가 억지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저절로 싫어지는 겁니다. 싫어버리게 됩니다. 예수 증인된 삶은 이를 악물고 어디서나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차내에 계신 신사, 숙녀 여러분 복음 전하면서 순교의 각오로 달려가는 그런 전도 특공대 독한 신자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면 고체액체 기체가 되듯이 날아다니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부활절과 성탄절과 함께 기독교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셋 중에서 가장 경시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죄에 대해서 늘 시험받아서 넘어지고 안타깝게도요 복음을 친구에게도 전하지 못하는 이 얼음덩어리 신자가 된 이유가 성령님을 소홀히 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이 임하여 권능받고 죄와 악함 다 이기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땅끝까지 예수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 강림절 다시금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겨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늘 성령 충만을 간구하심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 닮은 거룩한 삶을 열매 맺으시고 그 은사로 효과적인 봉사 이웃사랑을 제대로 실천하시고 예수 증인이 저절로 되어서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땅끝까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증인이 되라는 명령이 아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풍성함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성령 충만을 간구함으로 성령 충만하여 심령으로부터 새로워져 죄와 악함은 모든 모양이라도 저절로 버리고 성령의 은사로 신명나게 서로 사랑을 실천하며 예수 복음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성령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